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돌아봐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가 올해 놓고 가야 되는 것을 놓고 가고 가져가야 되는 것을 가져가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시간 은혜 주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한 해 마지막 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쓰시기로 결정하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해가 정돈되어지고 새해가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절 이 시절마다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설교를 듣는 시간이기보다 저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신 걸 돕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시고 들으셨던 내용들이시니까 그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내 올해 한 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저희가 또 20여 분 정도, 20, 30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시 한 해가 정말 잘 정리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보통의 예배, 평소 예배와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의 예배는 어느 예배보다 여러분들의 좀 개인적인 시간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듣는 것이기보다 내가 올 한 해 전체가 내 마음에 좀 담겨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필터링 되고 내 안에서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교에 귀 기울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새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라고 매번 설교를 드리죠. 크게 네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 잘된 거에 대한 보람이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누려온 감사이고요. 네 번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게 돌아온 어려움이라고 하는 슬픔입니다. 우리 인생이 네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일들이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일들이 있고요. 내가 한 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리는 감사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닥치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내 인생에 벌어진 이것을 일들을 네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는 보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나 되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참 잘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부분에서는 감사를 표현하죠. 나는 죄인 그 중에 괴수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라고 고백할 때겠죠.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를 돌아보시면 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한 거. 내가 잘한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올해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나라 사람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는 감사 후회를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잘된 건 다 누구 탓? 하나님 탓.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도와주시고 다 해서 잘된 건 하나님 탓. 잘못한 건 누구 탓? 내 탓. 아유, 저는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인생의 비율을 크게 왜곡시킵니다. 네 가지 단어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단어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 두 단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 단어가 보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뭐? 내가 잘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섞여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서 전체로 한 70점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둘 다 봐야죠. 근데 70점이라고 하면 내가 잘한 70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봐요? 내가 잘못한 30을 보죠. 내가 그 30마저 잘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 이슈를 후회로 소화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잘하신 부분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인 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사의 제목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럼 내 역할이 전혀 없었나? 10% 정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나. 어떤 설교에서 너는 다 없어져야 된다. 그건 바울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한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내가 잘한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끔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3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 나는 되게 괜찮았는데 왜 그 모습이 나한테 지금 없지? 라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 언제 놓친 거예요? 왜 놓친 거예요? 그 멋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야 이건 진짜 내가 꼭 챙겨가야 되는 거야. 내 이런 모습은 진짜 내 장점이고 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라고 해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그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몇 년 전에 내가 그때는 되게 멋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정확한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냥 어디서 놓쳤다? 아, 그건 여러분들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 올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이따 묵상하는 시간에 꼭 생각하세요. 그냥 툭 놓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을 그냥 네 가지 단어가 아니라 그래 내 올 한 해를 돌아보자라고 탁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회개하고 감사해요. 제가 그래요. 저도 억지로 찾아야 보람이 보이지 그냥 하면 회개와 감사. 하, 벌레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만 생각될 때가 더 많네요. 꼭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좋은 선택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속했던 좋은 행동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보람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냈던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보람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삶의 질을 잘 짊어지고 오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아니요.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했어야 되는 일을 한 거. 아이를 키우십니까? 내가 매번 아이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줬던 것들. 내가 직장에 다니십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내 할 일들을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켰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내가 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자, 구절 한 장 읽어드릴게요.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렇죠? 여기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자기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이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통곡하죠. 되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후회죠.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직면한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후회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아니, 그땐 내가 도망갈 만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지금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더 큰 잘못을 했지만 저주까지 하고 통곡하는 베드로와 어떤 사람이 더 인생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갈까요?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후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올해 분명히 잘못이란 걸 하셨어요. 분명히 잘못하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후회돼요. 사실 직면하면 이건 이불킥이야. 잠이 안 올 거야.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그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엉켜진 거야. 그건 분명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된 일이라고. 내 영혼이 떨어진 거, 내 상황이 엉킨 거, 내 관계가 무너진 거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외면하고 합리화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내면에 스며들어갑니다, 오히려. 그걸 쳐다보면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어오고 막 잠이 안 오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혼자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외면해요.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아, 내가 그럴만했어. 그냥 나도 놀랐으니까 도망갔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주한 거지. 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런 거라고. 내가 그거 갖고 진심은 아니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야. 합리화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한테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뭘 형성합니까? 내가 내 잘못을 외면하고 합리화한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렇게 어두운 화면처럼 번져 있어요. 어두운 배경색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난 사실 좀 별로인 것 같아. 실망감과 연결되는 거죠.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그 후에 그 얘기를 하면 합리화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내면에 스며들어와서 낮은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용기 없음과 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화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사실은 후회하는 걸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후회하셔야 됩니다. 자책이랑 후회랑 다른 거 아시죠? 자책은 자기 정죄예요. 자기가 자기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도움 안 돼요. 후회하셔야 돼요. 후회는 뭐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게 후회. 이런 멍청한 놈, 이건 자책이고. 후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난 왜 그랬을까? 이런. 내가 또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누워서 그걸 하셔야 돼요. 자기 정죄를 하지 마시고 자책을 하지 마시고 자책은 의미가 없어요. 그 톤 차이를 아시겠죠? 자책과 후회는 한 끗 차이인데 사탄은 여러분들 후회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자책으로 끌고 갈 거예요. 자책해서 뭐 하려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후회를 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또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후회를 하셔야 돼요. 후회를 깊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과 내가 분리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관한 죄라. 그렇죠? 그리고 뭐가 돼요? 바닥을 찍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안 그러는 방향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깊이 후회하세요. 합리화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자책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후회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속 깊이 해서 자기 평가가 낮아져요. 여러분 올해 잘못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막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얼굴이 약간 화끈거리는 그 직면하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후회하세요. 여러분들 잘못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꾸준히 이어온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꾸준히 미뤄온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부주의함이 있습니까?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후회하셔야 돼요. 깊은 후회 가운데 여러분들 이 후회의 거리를 오래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이렇게 진짜 여러분 내가 감사한 일들을 너무 깊고 넓게 가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까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건 근데 올해 일어난 일을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좁히세요. 그거보다는 한 해를 정리할 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닌데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야. 라는 좀 더 특정적인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지도 않아도 되는데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따뜻함. 내가 사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내가 기회라는 선물을 받았다. 내가 도움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내가 행운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내가 나아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혹은 하지만 이 찬양의 가장 핵심,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셨으면 올해 내가 이렇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낼 수 없었는데 내가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99%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사람에게 감사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감사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보람으로 모든 것을 오해하면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100이 있었는데 30은 내가 한 것이고 70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다 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야 너도 네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하게 돼요. 냉정해지죠. 차가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렇다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한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에게 베풀 수도 있겠죠.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이 생깁니까? 따뜻함이 생깁니다. 이 따뜻함이 주는 낙관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깨에 긴장감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년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내가 30%라면 하나님께는 70%를 하신다는 걸 내가 알면 내가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낙관이 생겨요.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 깊은 감사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내가 겸손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낙관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슬픔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빼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했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몇 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도 들어먹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의 잘못의 결과는 그들에게만 돌아와야겠죠. 하지만 예레미야와 이들은 연결돼 있죠. 같은 성에 살고 같은 공동체이며 같은 대상을 사랑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예레미야도 이 나라의 한 명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가 이것에 가장 그래 나쁜 니들 부모 오케이.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들의 죽음 앞에서 갈 곳을 잃은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쌍에 쏟아진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찢어져서 내 장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슬퍼서 너무 슬퍼서 이게 애간장에 끌고 뭐 창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그런 표현들을 하는 너무 깊은 슬픔에 대해서 얘기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본문이다. 예, 우린 그 정도는 아니지. 슬픔은 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생긴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생긴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후회를 외면해도 내 마음 한쪽에 스며드는 것처럼 슬픔을 외면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후회가 스며들면 자기 자신의 실망감과 낮은 자존감이 되죠. 슬픔이 스며들면 우울이 됩니다. 세상이 제 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일들이 보여도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슬픈 것인 것처럼 갑자기 회색 안경, 회색 렌즈가 내 눈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슬픔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슬프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직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슬픔에서 자책까지 안 하셔야 됩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했던 작은 행동 하나,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안 했다면 그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는 상상력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마치 내가 쿠팡에 물건을 시키고 물건이 도착했는데 아 배송기사님이 안 오셨으면, 실수하셨으면 내가 이 물건을 안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인과과정이에요. 그 일이 실제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적이었다면 후회죠. 그건 여러분들이 후회하셔야죠. 근데 사실은 그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결정적인 걸 한 게 없어요. 내가 인과과정 가운데 작은 역할을 하나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안 했다면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후회가 아니라 그건 자책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설교를 했었더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그들을 매달 붙잡고 한 번 더 권면했었더라면 그럼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갖게 되는 상상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벌어진 슬픈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원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난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감사도 포기하셔야 돼요. 감사는 좋고 슬픔은 싫다.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듯이 여러분 인생에 때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나쁜 일들의 피해를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살아오셨어요. 갑자기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없어야 되는 일이 처음 벌어지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공동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않는 잘못에 피해를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슴 아파하는 일들 중에 누가 잘못해서 그 일을 겪습니까?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데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니요,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얘기. 너무 슬픈 일이죠. 슬픈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슬픔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슬픔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내가 이 슬픔의 크기가 웬만할 때는 슬픔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슬픔에 스스로 울 수 있고 울어줄 수 있으면 그 슬픔을 나에게서 떠나보낼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슬퍼하는 것만으로 그 슬픔을 나에게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픔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내 안에 한구석에서 머물렀던 슬픔이 내가 그 슬픔을 직면하고 충분히 슬퍼함으로써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웬만할 때. 보통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평범하게 슬픈 일들은 충분히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일이 있어요. 이건 너무 커 슬픔이. 그러면 슬픔을 직면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으로 그 슬픔이 나를 떠나서 흘러가지 못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한 뭐 계곡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슬픔이 울어주는 것으로 눈물의 계곡으로 그 슬픔을 떠내려갈 수 있는데 이따만한 바위가 오면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울어도 슬픔을 직면해도 안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위로를 구하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 슬픔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그렇게 해결 안 돼요, 그거. 끌어안다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자책으로 가고 원망으로 가고 외면으로 가고. 직면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울다가 다시 자책으로 가고 원망으로 가고 외면으로 가고. 이거 세네 바퀴 돌면요, 여러분 우울해지십니다. 그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슬퍼함으로 떠나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위로를 구하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죠. 그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소망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픈 일들에 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여러분 인생을 하루를 이 한 해를 정리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잘했던 보람, 잘못했던 후회, 내 인생에 감사했던 일들, 내 인생에 슬펐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한 해를 정리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매해 이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내가 잘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집중하시면 돼요. 올해는 여러분 슬픈 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집중하시면 돼요. 올해는 감사한 일이 많을 수 있죠. 그럼 거기 집중하시면 돼요. 왜 후회된 일이 많으십니까? 거기 집중하셔도 돼요. 내가 내 그래프에서 뭐가 많고 뭐가 적은지 보시고 내 안을 이렇게 정리해내세요. 정리해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느 정도 정리되셨잖아요. 내가 올해 이런 한 해를 살았구나 라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내 단어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내 단어는 뭐 이건 간단하게 내일을 향한 단어죠. 새해를 향한 단어예요. 전망, 계획, 소원, 소망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시면 안 돼요. 작년에 설교했었어요. 전망, 계획, 소원, 소망. 내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 이것으로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가 있겠어요? 전망 있겠죠. 올해 슬픈 일이 많았는데 해결이 안 됐네. 내년에도 슬프겠구나. 이게 전망이죠. 올해 오늘이라는 원인으로 예상되는 내일이 전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리된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정리된 것을 전망에 담아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전망해 보세요. 내년 어떻게 될지. 두 번째는 전망 다음에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계획이죠. 계획은 뭐예요? 전망이 된 다음에 그럼 그 한 해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내년의 상황들이 이런 흐름일 텐데 감사한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난 내년에 어떻게 그걸 대처할지. 슬픔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난 어떻게 대처할지. 내 후회가 있었어.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고쳐낼지. 내 보람이 있어서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해낼지라는 계획이 있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원입니다. 전망과 계획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여전히 뭐예요? 내 내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가 바라는 게 소원이죠. 하나님,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된 오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다시 한번 내가 정리된 오늘을 재조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네 가지 단어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균형을 잡으십시오. 내가 전망만 되십니까? 전망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만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손에 담겨 있는 부분이 50%나 되나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내 인생에 내 손에 담겨 있는 부분은 5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소원한다고 소원하는 대로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어요. 소망만 붙잡으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발이 떨어질 수 있겠죠. 내가 전망, 계획, 소원, 소망의 이 순서를 가지고 소망을 붙잡을 때 여러분 한쪽의 끈을 땅에 묶어놓고 다른 쪽 끈을 하늘에 있는 그 풍선에 묶어놓는 것처럼 연결선이 생깁니다. 내가 전망 없이 계획 없이 소원 없이 막연하게 소망만 붙잡으면 그건 사실 오늘 내가 어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구체성을 여러분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잡으세요. 전망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에 소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제일 좋은 건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올해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마음속에 잘 챙기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해요. 근데 이 30분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27분이네요. 죄송해요. 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20여 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5분 되면 제가 우리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 절에 한번 기도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 꺼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다 됐어. 오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이 밀도 있는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5분, 10분은 눈을 안 감으셔도 돼요. 핸드폰 메모장을 펼치셔도 돼요. 내 오늘 할 거 어땠나. 빨리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려요. 막 기도를 뱉으시기보다 일단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내일 오늘 한 해가 어땠나.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슬픔의 한 해였습니까? 감사의 한 해였습니까? 보람의 한 해였습니까? 후회의 한 해였습니까? 떠오르는 단어에서부터 내 인생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위로를 구하신다면 위로를 구하시고 주 앞에 칭찬을 굴리는 칭찬을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